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4일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탈레반 정권에 대한 인정 여부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을 포함해 국방장관, 정보수장 등 그 누구도 탈레반이 좋은 행위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며 이들을 인정할지 여부를 놓고 서두르지 않는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향후 탈레반의 행동을 면밀히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레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아프간 정부에 대한 미국의 지원 문제를 놓고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 들어설 새 아프간 정부가 취할 행동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여성과 소수민족을 포함한 아프간 주민의 인권 존중, 안전한 통행, 대테러 작전 공존 우려, 국제적 규범 등을 탈레반 정권에 대한 인정과 관련해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연합 EU 국방장관들이 탈레반의 아프간 장악을 계기로 미래의 위기 상황에 대비한 신속 기동 대응군 창설을 논의했습니다. 독일은 어제 슬로베니아에서 열린 EU 국방장관 회의에서 회원국 병력으로 5천 명의 신속 기동 대응군을 창설할 것을 제안하면서 미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셉 볼의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신속대응군 창설 계획이 오는 11월 최종 채택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렐 대표는 최근 아프간에서 일어난 사건들에서 볼 수 있듯이 오늘날 유럽의 방위력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은 명백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프간 사태는 유럽연합 내 신속대응군 창설의 역사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2일 우크라이나에 4,5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장관은 성명에서 약 340만 명의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러시아의 무력 도발로 피해를 입은 이주민도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지난 2014년 크림반도를 병합한 이래 우크라이나에 이번 지원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3억 5천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언론들은 이번 발표가 지난 1일 백악관에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상 간 첫 회담이 이루어진 직후 나온 내용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6천만 달러의 규모의 군사 지원도 함께 약속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움직임과 관련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브 러시아 대통령궁 대변인은 이 같은 군사 지원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조장한다며 후회할 결과만 남길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및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2일 모든 미국민이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의 추가 접종을 필요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충분한 효과를 위해 3회 접종을 필요로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판단은 최종적으로 미 식약청과 질병통제센터가 내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다만 1회 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얀센 백신에 대해서는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제프리 지엔츠 백악관 코로나 대응 조정관은 이날 1억 7,500만 명의 미 국민이 접종을 완전히 마쳤다며 한 달 전보다 1천만 명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무셸 월렌스키 질병통제예방센터장은 이날 기준 미국 내 신규 바이러스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15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3일 러시아의 영내 연례 군사훈련에 대한 투명성을 촉구했습니다. 옌 스톨렌버그 나토 사무총장은 로이터 통신에 오는 10일부터 러시아가 벨라루스와 함께 실시할 예정인 자파드 2021 연례 훈련을 언급하면서 예상 가능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파드 훈련은 러시아군이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의 국경 일대에서 연례적으로 실시해온 군사훈련으로 규모와 진행 방식을 놓고 투명성 논란이 줄곧 제기되었습니다. 솔렌버그 사무총장은 그동안 러시아 정부는 기존 발표한 병력 규모를 넘어선 기대를 이 훈련에 투입해왔다면서 유럽 내 훈련 규모를 관장하는 빈 협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4일 토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이윤영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열병식을 준비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모습이 민간 위성에 포착됐습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국무부의 북한 여행 금지 연장 조치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가끔 구름 많겠고 평안북도와 함경남도는 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내외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7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열병식을 준비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모습이 민간 위성에 포착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열병식을 통해 내부는 물론 외부에도 일종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열병식 정황이 포착된 건 지난달 30일입니다. 1일 단위 위성사진 서비스인 플래닛랩스가 평양 미림비행장 북쪽 열병식 훈련장을 촬영한 위성사진에는 이날부터 병사들의 도열로 보이는 점 형태의 물이 약 20개가 포착됐습니다. 통상 북한 군인들은 열병식을 연습하면서 사각형 형태로 도열했는데 위성사진상으로는 이들이 이룬 대열이 네모난 점 형태로 포착된 겁니다. 앞서 전문가들은 점 한 개마다 병사 250명에서 300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해당 위성사진에는 차량들이 훈련장 내 일부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같은 곳을 촬영한 28일자 위성사진에서 이들 병사들과 차량들이 관측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북한군이 훈련장을 채운 시점은 29일 혹은 30일로 추정됩니다. 병력들과 차량들은 1일과 2일자 위성사진에서도 포착돼 이들이 일시적으로 집결한 게 아님을 보여줬습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정권 수립일인 99절 혹은 노동당 창건일인 10월 10일에 거행하던 열병식을 위해 이 훈련장에 집결해왔습니다. 따라서 올해도 정권 수립 73주년을 맞는 9월 9일 혹은 당 창건 76주년인 10월 11일 기념해 열병식이 열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기념해 열병식을 개최했고 올해 1월 10일에는 노동당 제8차 대회를 기념한 열병식을 열었었습니다. 두 열병식 모두 이례적으로 심야에 개최됐습니다. 한국 언론들도 한국 정부 소식통 등을 인용해 미림비행장 인근 열병식 훈련장에 군 병력과 수송 차량이 집결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조만간 열병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한국연합뉴스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이번 움직임과 관련해 한미정보당국이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최근 북한이 무기실험 등 군사도발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열병식의 의미에 주목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민주주의 수호재단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2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열병식을 통해 북한은 내부와 외부 모두에 메시지를 보내는 효과를 노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nternally, it is to demonstrate to the Korean people the strength of their military, the power, military power that they have.
맥셀 연구원은 내부로 보내는 메시지라는 측면에선 북한 정권이 주민들에게 북한군의 강한 역량을 보여주고 또 북한 주민들의 헌신이 안전과 안보를 가져온다는 점을 알게 한다는 목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을 포함한 외부 세계에는 자신들이 처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면서 이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열병식에서 선보인 개선된 군 장비 등을 통해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이 같은 북한의 군사력 과시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핵무기와 미사일, 재래식 군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지난해와 올해 초 열병식에서 포착된 일부 신형 장비들이 실전 배치됐다는 증거는 아직 없는 상태라면서 단순히 보여주기식일 뿐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장도 BOE에 이번 열병식은 도발보다는 가벼운 성격의 메시지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nd you can keep from, you know, getting sanctions lobbed on you. but you can still convey the idea that we're making progress on our technology and so on.
계속해서 제재가 가해지고 있지만 군사 기술 등에서 지속적으로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열병식을 통해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고수 국장은 실제 무기 실험과 비교해 열병식을 개최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드는지 여부는 알지 못하지만 열병식은 사람들의 관심을 끈다는 점에서 무기 실험과 비슷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무기 실험과 같은 레드라인을 넘는 행위는 자칫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강경하게 만들고 추가 제재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열병식이 적절한 메시지를 보내는 역할을 한다고 고수 국장은 지적했습니다. 고수 국장은 이번 열병식이 주민들에게도 최근 한반도에서 미국과 한국의 연합군사훈련 와중에도 북한군의 준비태세에는 문제가 없다는 메시지를 심어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국무부의 북한 여행 금지 연장 조치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4년 전 처음 북한 여행 금지를 발령했을 때와 비교해 상황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북한 담당 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는 2일 VOA에 국무부의 북한 여행 금지 연장이 옳은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행동에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I think it's the right decision based on the fact that there is really no change by North Korea. Certainly Autumn Wambir was the example that most people focus on, but
루제로 전 국장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오토 원비어 사건 외에도 북한이 과거에 미국인들을 정치범으로 억류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2017년 6월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가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풀려난 뒤 일주일 만에 숨지자 그해 9월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처음 발령했고 이후 4차례 연장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 여행 금지 조치가 연장된 것은 관료주의적 관성이라고 평가했습니다. 2017년 여행 금지 조치가 처음 발령됐을 때와 비교해 상황에 큰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Does North Korea appear to be more safe now for American travelers? That's not clear. And until there's some reason to change it, I don't think the State Department will.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미국인들에게 북한 여행이 더 안전해졌는지 분명하지 않다며 가장 좋은 방법은 북한 정부가 미국 당국자들에게 미국인들을 표적으로 삼지 않겠다고 확신을 주는 것일 텐데 북한은 지금 미국과 대화도 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도 여행 금지 연장이 옳은 일이라며 현재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은 미국인들의 체포와 장기 억류 위험을 더욱 높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re's not even a protecting power in North Korea at this time. The protecting power for the United States in North Korea is.
코헨 전 부차관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한 북한 당국의 제한 조치로 대부분 외교관들이 북한을 떠난 상황에서 미국의 이익 대표부도 현지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이익 대표부 역할을 하는 평양의 스웨덴 대사관 직원들도 북한을 떠났기 때문에 미국인들의 안전과 관련한 보장은 더욱 줄었다는 것입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도 북한 여행 금지를 해제할 만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여행 금지 연장은 적절하고도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The fundamental safety of Americans traveling to North Korea has been a major issue for a number of years now. And of course, the tragic death of Otto Warmbier after his return from North Korea, it was pretty obvious to me.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을 방문하는 미국인들의 안전 문제는 오랫동안 큰 우려 사안이었다며 특히 오토 원비어가 뇌사 상태로 미국에 송환돼 사망한 것은 북한에서 그에게 어떤 끔찍한 일이 있었다는 점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비어 외에 많은 미국인들이 북한에서 체포되고 학대당하며 여러 활동과 관련해 북한 당국의 각종 비난을 받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 무기 담당 조정관은 북한 정부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미국인들을 체포해서 각종 범죄 혐의를 씌우는 고약한 버릇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North Korean government has a nasty habit of arresting Americans
and charging them with various crimes in order to create leverage.
세모 전 조정관은 이번 북한 방문 금지 연장과 관련해 미국 정부는 북한이 미국인 인질을 잡는 상황을 피하고 싶은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전직 관리들은 북한 여행 금지 조치가 해제되기 위해서는 미국인들의 안전에 대한 북한 당국의 보장과 약속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Let me point out that in other countries, when foreigners come and maybe if they come in illegally or do anything else that's considered
코엔 전 부차관보는 특히 북한이 외국인들을 대하는 데 있어 국제적 규정과 관행을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 외국인들의 불법 입국이나 불법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추방 조치를 취하지 체포하고 재판에 붙여서 15년의 노동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코엔 전 부차관보는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 여행 금지를 해제하기 전에 북한 당국이 원비어 사건의 경위를 밝히고 가족들에게 배상하는 조치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아무도 북한으로 여행하지 않는 가운데 미국이 여행 금지 관련 조치를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VOA에 말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다만 북한 여행 금지 조치는 대북 인도주의 지원 단체들의 장기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It is in the longer term a serious problem, particularly for groups that are involved in humanitarian assistance to North Korea because it's
킹 전 특사는 인도주의 지원 단체들이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며 비싼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인도주의 활동을 허용하는 좀 더 유연한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인도주의 활동 요원들이 북한에서 문제에 봉착한 적은 거의 없었다며 북한을 잘 모르는 모험을 위해 북한으로 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북한에서 곤경에 빠지곤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루지에로 전 국장은 인도주의 활동을 위한 방북도 제한적으로 드물게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전 문제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It only takes the Kim regime a change of heart and then we're back in the same situation where those individuals could also be at risk. So I think you know part of that is going to be
루제로 전 국장은 김정은 정권이 변심하면 인도주의 요원들도 위험에 처하는 같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며 어떤 활동이 허용될지에 대해 국무부와 인도주의 단체들이 대화를 하고 미국인들은 방북과 관련해 어떤 위험 부담이 수반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예년과는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결의 조항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16시간 이상에 걸친 심의 끝에 이를 새 회기연도 국방수권 법안을 57표 반대 2표로 승인했습니다.
Mr. Chairman, on this vote, the ayes are 57, the noes are 2.
A quorum being present, the motion is adopted without objection. The motion reconsidered.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서기로부터 표결 결과를 전달받은 뒤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충족으로 법안이 채택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수백 건의 개정안이 추가됐고 여기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건이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의 루벤 가이고 하원 의원이 제출한 이 안건은 예년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결의 조항 성격으로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의회의 입장을 명시한 이 조항은 한국은 계속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라며 미군의 한국 주둔은 북한의 군사적 침략에 대한 강력한 억지와 인도태평양 영내 국가안보 관여를 위해 중요한 지원 플랫폼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에 배치된 약 2만 8,500명의 미군 주둔은 한반도를 안정화하는 힘일 뿐만 아니라 영내 모든 동맹국에 안전보장에 관한 확신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계속 한국, 일본과 같은 역내 동맹국과의 양자 관계를 유지 강화하고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 국가에 대한 침략을 억제하기 위해 기존의 강력한 주한미군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회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 대통령의 일방적인 주한미군 감축 결정을 우려하며 의회가 예산 권한을 활용해 이런 조치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담긴 국방수권 법안을 지난 3년 연속 의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국방수권 법안 초안에는 이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항이 새 국방수권 법안 초안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성급하게 주한미군을 철수할 우려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또 미군이 지금처럼 한국에 주둔하지 않았다면 북한은 오래전에 한국을 침략했을 것이라며 주한미군 주둔을 통한 억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We didn't have the presence we have in South Korea. North Korea would have invaded a long time ago. And look at the economic and political freedom.
군사비가 이날 의결한 국방수권 법안에는 Five Eyes로 불리는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등 5개국의 정보 동맹에 한국과 일본, 인도, 독일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법안은 국가정보국장이 이들 국가를 이 정보 동맹에 포함시킬 경우 이점과 한계 등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내년 5월 20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 밖에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육해공과 우주, 사이버, 정보 등과 관련된 주한미군의 정보 수집 역량과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내년 2월 25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이 법안에 담겼습니다. 한편 하원 본회의로 넘겨진 국방수권 법안은 본회의 심의를 거쳐 표결에 붙여집니다. 국방수권 법안은 상하원 본회의에서 각각 의결한 뒤 다시 상하원 조율과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해야 법적으로 효력을 갖게 됩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유엔이 지난 1년 동안 북한의 1960년대 대한항공 여객기 납치 피해자와 납북 어부 등 14건의 강제실종 사건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했습니다. 유엔은 강제실종 사건에 대한 북한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산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이 지난 1년여 동안 14건의 강제실종 사건에 대한 정보 제공을 북한에 공식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무그룹은 오는 13일 개막하는 제48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실무그룹의 활동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정보 요청 사안 등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지만 앞서 실무그룹이 정례회의 이후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실무그룹은 지난해 9월 열린 122차 정례회의 결과를 담은 보고서에서 1969년 대한항공 칼기 여객기 납치 피해자 2명과 납북 어부 10명이 관련된 12건의 강제 실종 사건을 북한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실무그룹은 또 올해 2월 열린 123차 정례회의 결과를 담은 보고서에서 1967년과 1968년 한반도 동해상에서 각각 납북된 한국인 어부 2명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실무그룹이 지금까지 북한 당국에 정보 제공을 요청한 강제 실종 사건은 모두 330건으로 늘어났습니다. 1년 전에 316건에서 14건이 늘어난 것입니다. 보고서는 실무그룹이 강제 실종 14건에 대한 정보 요청과 별도로 북한에 혐의 서한을 한 차례 발송했고 북한으로부터 답신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지난해 6월 23일 유엔 인권 전문가들과 함께 공동 발송한 이 서한에서 실무그룹은 북한의 납북 피해자들의 송환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가족들에게 피랍자의 생사 행방 확인과 전화 서신 연락을 위해 취한 조치, 납치와 강제실종 혐의에 대한 독립된 수사 관련 정보 등을 알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지난 6월 30일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를 통해 보낸 답신에서 인권을 구실삼아 북한 체제를 전복시키려 적대 세력이 날조한 진부하고 비열한 정치 공작의 연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실무그룹은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거듭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종자들의 생사와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선 북한 정부가 기울인 노력과 수행한 조사 결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무그룹은 이어 2015년 5월 현장 조사를 위한 북한 방문을 요청하고 이후 여러 차례 이를 상기시켰지만 북한 정부로부터 아직 아무런 반응을 얻지 못했다며 조만간 긍정적인 답변을 얻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제 실종이란 국가기관 또는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단체에 의해 체포, 구금, 납치돼 실종되는 것을 말합니다. 유엔은 북한에 의한 강제 실종의 피해자가 한국전쟁 당시 납북자를 포함해 2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1980년 유엔인권위원회 결의로 설치된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은 국가가 개입된 실종사건의 피해자 생사와 소재 확인을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가족이나 민간단체들로부터 실종사건을 접수해 심사한 뒤 이를 납치 의심 국가들에 통보하면서 명확한 조사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950년 한국전쟁 중 납북된 국군포로와 민간인, 1960년대와 70년대 납북어부, 1969년 칼기 납북 피해자,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으로 탈출했다 강제 북송된 탈북민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을 북한에 요청해 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중국과의 국경 봉쇄로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북한이 오히려 방역의 고삐를 더 죄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변이 바이러스 출현 등으로 신종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국경 봉쇄를 풀 수도 경제난을 방치할 수도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정치국 확대 회의가 2일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세계적인 대유행 전염병 사태가 계속 확산되는 위험한 형세는 국가적인 방역대책을 더욱 강화해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며 방역전선을 다시 한번 긴장시키고 각성시키기 위한 일대 정치공세와 집중공세를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국제 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인 코백스로부터 배정받은 중국 시노백사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다른 나라에 양보한다고 밝혔지만 내부적으로는 오히려 방역 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양상입니다. 김 위원장은 또 올해 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고 식량 문제 해결에서 돌파구를 열기 위한 당 중앙위원회적인 조치를 지시하며 올해 계획한 알곡 생산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라는 과업을 제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그러나 당 중앙위원회적 조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신종 코로나 방역을 위한 중국과의 국경 봉쇄가 이어질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북중 국경 통제가 오히려 강화되는 조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리룡남 중국 주재 북한 대사는 지난달 30일 자오커즈 중국 공안부장을 베이징에서 만나 접경지대 안정을 공동으로 지키자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북중 접경 도시인 지린성 바이산시와 랴오닝성 단둥시의 경우 불법 입국자 신고에 포상금을 거는 등 최근 탈북민 단속을 강화하는 조치를 잇따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북중 접경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북한의 무역 일꾼들 사이에선 신종 코로나가 진정 국면을 보였던 올 봄부터 꾸준히 돌았던 북중 무역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사그라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북경 교역에 대한 기대감은 7월만 해도 8월이면 반드시 온다. 안 그러면은 경제적으로 견디기 어렵다는 얘기들이 많았는데요. 8월 들어서는 못 연다. 금년 내에도 열기 어렵다. 또 심하게 얘기하면 내년 이맘때 가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단둥 혹은 북러 죽경 지역의 무역인들 사이에 돌고 있거든요.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이상숙 교수도 현지 무역업자들로부터 국경 봉쇄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사라졌다고 전해듣고 있다며 다만 중국 당국이 밀무역을 철저하게 단속하는 분위기는 아니어서 작은 규모의 음성적인 교육들이 진행되고 있는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탈북민 출신인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북한 당국의 지침에 따라 중국 업자들과 평양 1만 호 주택 건설 자재나 식량 등 생필품 계약에 나섰던 북한 측 무역 일꾼들이 봉쇄 장기화를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 소장은 무역 일꾼들이 자칫 계약 취소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을 걱정하고 있지만 당국의 구체적인 지침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지에서 지금 무역 관계자들은 계약을 해놓고 이제 그게 이제 계약이라는 게 그 시한부가 있어가지고 보통은 이제 지나가면 위약금을 내야 되든지 무효가 되든지 이렇게 되는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평양 쪽에서는 이제 계속 계약을 하라고 준비를 하라고 하는 상황이니까 아 이게 뭐 있냐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이 없어서 좀 안타까운 서류를 하거든요.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당 정치국 확대 회의 발언은 신종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북한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져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신 센터장은 김 위원장이 방역과 식량 확보를 강조하면서 대외 문제에는 신경 쓸 겨를이 없는 모습을 보였다며 자력갱생으로 버텨보겠다는 의지도 달리 방법이 없어 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상황에서 현상을 타개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들이 보이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문을 걸어 잠그고 내부 자력 갱생에 집중하겠다는 악수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오히려 그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서 더욱 수세적인 선택을 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 아닐까 그렇게 봐요.
국경 봉쇄를 풀자니 신종 코로나 방역이 뚫릴 수 있고 봉쇄를 계속하자니 경제 위기가 깊어지는 딜레마라는 설명입니다. 조충희 소장은 과거 고난의 행군 시절을 연상케 하는 절도 사건들이 북한 내부에서 늘고 있다며 청년층 등에서 동요가 생길 가능성에 북한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젊은 층 속에서 동요가 일어나고 있어서 얘네가 엄청 그 젊은 층에 대해서 지금 통제하고 막 투쟁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시장에서의 이런 게 안 되고 국가 배급이 뭐 이루어질 가망은 거의 없는 거고 이렇게 된 상태가 되면 주민들의 동요가 더 크게 일어나지 않겠나.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미한연합훈련 이후 모종의 군사 동향은 물론 이렇다 할 대외 비난이 없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조 박사는 신종 코로나 사태가 북한을 장기 고립에 빠뜨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 때문에 북한은 미국과 한국과의 협상을 염두에 두고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끝나고 나서는 오히려 대남 비난이 좀 수그러들고 있거든요. 또 이번 정치국회에서 아무런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는 것도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심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서 성과를 원하고 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북한식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조직 문제가 취급됐다고 전했으나 인사 내용은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최근 북한과 중국이 접경 지역의 안정을 보호하기로 합의한 것은 탈북민 단속과 국경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북중 국경을 오가기가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30일 리룡남 주중 북한 대사는 자오커즈 중국 국무위원 겸 공안부장을 만나 북한과 중국 두 나라 접경 지역의 안정을 보호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로버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2일 VOA에 북한과 중국 간 국경 부근 지역의 안정과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말은 적색 경보로 여겨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코엔 전 부차관보는 북한과 중국이 접경 지역의 감시 협력과 관련해서 통상적으로 그런 표현을 사용했다며 북한과 중국 간의 합의는 기본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가로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북한과 중국의 공문은 접경 지역에서 탈북민들의 상황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엔 전 부차관보는 아울러 북중 간 합의는 이미 탈북해 중국에서 살거나 구금된 북한 주민들을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낸다는 뜻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공안부는 중국 내 탈북민들을 수색하거나 체포하는 역할을 하는데 작지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다섯 차례의 북중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양국 간 탈북민 감시 협력이 강조되면서 중국 공안의 단속 강화로 탈북민들이 중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정황이 국제사회에 알려진 바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한미경제연구소의 트로이 스탱거론 선임국장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한 움직임을 더 강화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To prevent people from both entering and exiting. I think from a COVID-19
북한의 자체 국경 감시 요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스탱거론 선임국장은 특히 최근 중국 쪽 접경 지역에서 북한의 감시 요원들에 의해 중국인들이 사살됐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우려가 커지면서 북한 측뿐 아니라 중국 측에서도 국경 감시 강화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래드리 뱁슨 전 세계은행 부총재 고문은 이 같은 움직임이 북한과 중국의 무역이나 경제적 협력 측면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을지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중국 모두 상대방 국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국경을 넘어 전파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북한은 중국산 코로나 백신을 지원받기를 꺼려하고 있기에 국경 봉쇄를 풀 것이라는 조짐은 당장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스탱거론 국장은 중국에서 코로나 감염증의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서 북한이 국경을 재개방하는데 조심스러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로 장기적으로 북중 국경을 오가는 행위는 훨씬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China, this could be really more about making defection in the long run.
스탱거론 국장은 북한이 국경 감시를 위한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면 북한 주민들이 탈북을 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뱁슨 전 고문은 자우커즈 부장이 리룡남 대사에게 중국은 북한의 경제 발전과 민생 개선을 지지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중국은 북한 주민들이 북한 내 식량 부족을 이유로 국경을 넘어오는 것에 대해 늘 우려를 해왔다면서 중국은 북한의 상황이 북한 내부에만 머무르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뱁슨 전 고문은 접경 지역의 안정을 위해 중국이 북한의 식량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경을 통해 대량의 식량이 들어갈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이런 의제가 리룡남 대사와 자오 부장 간의 논의에서 다뤄졌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경입니다.
북한이 양호한 작황 여건에도 불구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무역 감소로 식량 부족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국제기구인 지구관측 국제농업모니터링그룹 지오글램이 전망했습니다. 스위스에 본부를 둔 이 기구는 2일 발표한 조기경보 작황 모니터 9월호에서 현재 북한에서 옥수수 추수가 진행 중이고 쌀은 계속 자라고 있다며 전반적인 여건은 양호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황해 남북도와 평안남도 등 북한 주요 쌀 재배 지역의 강수량이 평균 이하였지만 쌀과 옥수수를 위한 바이오매스는 모두 평균 이상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오매스는 태양 에너지를 받아 유기물을 합성하는 식물체와 이들을 식량으로 하는 동물, 미생물 등의 생물 유기체를 통틀어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오글램은 또 함경 남북도에 많은 비가 내렸지만 피해는 매우 적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런 양호한 작황 여건에도 불구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무역의 상당한 감소가 식량 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지오글램은 2011년 주요 20개국 G20 농업 장관들이 공동으로 세운 국제기구로 위성과 지상 관측을 통해 작황 정보를 제공하며 수확량을 전망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미국 내 한인 미술 작가들이 한반도를 주제로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장양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얼핏 들으면 고음의 피아노 소리나 새소리 같기도 한 이 고음역의 음향은 한국 국방부가 대북 심리전에 사용하는 자유의 소리 방송에서 발출한 것인데 본래 국방부가 송출하는 방송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의 소리 방송입니다.
두 사람이 마주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애국가가 흘러나오고 또렷하고 낭랑한 여자 아나운서의 안내를 시작으로 대중가요와 경제, 스포츠, 정치 뉴스가 들려야 하는 자유의 소리 방송을 한인 미술 작가가 작품으로 재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소리와 영상, 설치 작업을 통한 작품을 선보이는 김영은 작가의 총과 꽃, 조각된 두 사랑 노래. 제법 큰 네 개의 하얀색 확성기를 수직으로 설치한 작품 앞에서 관람객은 소리의 정체가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 작가는 VOA에 한국 정부의 대북 방송을 작품의 매체로 삼은 이유에 대해 설명합니다.
보시는 분들이 되게 뭐 직접적인 정치적인 메시지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그 형식 때문에 스피커라는 장비 때문에 그렇게 보신 것이 아닌가 싶고 사실 작업 자체는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그대로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남쪽에서 북쪽을 향해서 스피커 벽을 쌓고 송출했던 그 확성기 방송의 작동 방식과 그 기저에 흐르는 어떤 되게 기이한 감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확성기 방송의 작동 방식과 기저에 흐르는 기이한 감각에 대해 김 작가는 형상화한 소리가 촉각으로 경험된다고 설명합니다. 형상화 작업을 거쳐 소리를 자르고 다시 편집했을 때 고음역의 소리가 나왔는데 이 소리는 간지러움과 따가움 등 피부로 느껴지는 듯 하다는 겁니다. 김 작가는 대북방송 확성기의 소리, 즉 불안과 위협의 도구로 사용되는 소리를 재해석하는 작업 자체와 결과물로 자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해석은 감상하시는 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작품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건 그냥 그 대상을 좀 다른 방식으로 상기시키는 것. 네, 그것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방송에 대한 내용이 될 수도 있고 그 툴 자체가 될 수도 있고요. 대북 확성기 방송의 어떤 존재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 작가는 영국, 이탈리아, 스위스 등지의 미술관이 그의 작품을 소장할 만큼 역량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김 작가는 2015년부터 사회, 정치 문제와 소리를 연결하기 시작했고 뉴스와 논문 등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품을 기획, 구상해 이를 소리, 영상, 설치 미술 방식으로 작품화했습니다. 2017년 제작한 총과 꽃의 후속작인 이번 작품은 분단된 한반도 상황과 관련한 김 작가의 첫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김 작가는 자신의 작품은 정치적으로만 해석되는 사건들에 감각적 시각을 부여하는 작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은 작가의 작품은 8월 21일부터 10월 6일까지 미서부 캘리포니아 헐리우드의 헬렌 제이 갤러리에 공포의 선율을 흥얼거리며 전시회에 설치됐습니다. 헬렌 제이 갤러리는 아시아 미술과 디자인 전시를 중점으로 아시아 문화와 디아스포라를 수용할 목적으로 지난해 개관했습니다. 헬렌 제이 갤러리는 공포와의 선율을 흥얼거리며의 배경과 취지에 대해 한반도와 전쟁 그리고 삶 속의 공포를 주제로 한국 전쟁과 현대사회를 비평적인 시각으로 조명하며 군사적 긴장과 전쟁에 대한 집단적 무의식 공포는 한국의 대중매체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고 게시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특별히 한인 청년 작가와 큐레이터의 공동 작업이란 점에서 미 주류 사회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밀레니얼 세대 작가들을 통해 한반도 이슈가 투영됐다는 겁니다. 전시회를 기획 진행한 이정헌 큐레이터입니다.
이제 저희 세대에서는 아무래도 전쟁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세대는 아니잖아요. 간접적으로 받았고 특히 LA에서 이런 테마에 대해서 젊은 작가들의 퍼스펙티브로 여는 전시는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이제 젊은 작가분들이 이런 작업을 할 줄은 몰랐다라고 좀 서프라이즈 하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6개월 준비 기간을 거친 이번 전시회는 김영은, 임재환, 송수민 세 명의 한국인 작가와 미국인 카일 타타 작가 등 4명 작가의 작품 15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정헌 큐레이터에 따르면 한국에서 활동하는 송수민 작가는 일상에서 보는 다양한 사진을 수집 보관 후 시간이 지나 기억에 흐릿해진 형상을 재해석해 전혀 다른 이미지를 그렸습니다. 하얀 자국과 물불 물불이란 이름의 작품 속에서 송 작가는 공원의 분수, 군사훈련 속 미사일 연기 등 상반되는 형상을 모았는데 전쟁 후 한국 사회에 평화와 불안이 공존하는 불편한 현실을 작품화했습니다. 미국과 핀란드 등지에서 전시 활동을 해온 행동주의 작가인 임재환 작가는 어린 시절인 2004년 방문한 금강산의 기억으로 금강산 시리즈를 제작했습니다. 회화와 비디오를 통해 금강산을 재현했는데 투명한 플라스틱 재질인 비닐에 수묵화를 그렸습니다. 임재환 작가는 VOA에 작품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래전 시간이기도 하고 2008년부터 아무래도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남한 사람들은 북한 특히 금강산을 관광하거나 방문할 수 있는 일이 불가능해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재 상황 그리고 점점 희미해져가는 저의 기억을 좀 반영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비닐에 작업이 된다는 게 아예 그림이 안 그려지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도 완전하게 보관은 될 수 없는 그런 저의 기억과 같은 모습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임 작가의 금강산은 폭 270cm에 높이 200cm인 대형 작품입니다. 임 작가는 금강산은 자연의 일부라며 자연의 웅장함을 표현했다고 말합니다.
그 웅장함을 최대한 이 작품 시리즈만을 통해서라도 관객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람들이 검색해보고 여기가 어딘지를 알 수는 있겠지만 그런 사실을 모르고 이 작품을 본다고 하면 사실 어디에 위치해 있든 자연의 일부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인이 아닌 한국의 분단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아니면 금강산 방문 관광에 대한 역사 상황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작품을 바라봤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질지 좀 들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임 작가의 또 다른 작품은 9개의 작은 그림이 한 작품인데 금강산의 장면들과 북한의 만화 금강산 8선녀가 등장합니다. 행동주의 예술가인 임 작가는 탈북민의 정착과 세계 시민권 지지를 목적으로 북한 사람들이란 단체를 설립해 북한 인권 개선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미술과 인권 활동이 모두 행동주의 미술 범주에 속한다는 임 작가는 탈북민 유리사를 등장시키는 전시회를 기획하고 있는데 한반도의 정치 상황에 제약받지 않고 북한 주민과 북한의 자연을 있는 그대로 봐주기를 희망합니다. 작가들은 전시회의 주제 어구, 즉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두 문구인 공포의 선율, 흥얼거림이라는 주제인 이번 전시회를 통해 미국 사회에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작품을 만약 구매하고 싶다고 표현을 하신 관객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거나 구매하셔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북한인 거에 대해서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닌 분들도 있거든요. 저희가 이탈주민분들을 정치화해서 등한시하거나 아니면 무시를 하거나 좀 차별을 하는 케이스들도 되게 많이 보았거든요. 그 사람들을 사람들로 보아달라라고 말을 하듯이 자연도 자연으로 보아달라.
달콤한 사랑 노래들이 확성기 방송이라는 음향 무기를 통해 총알이 되기도 하는 상황을 작품에 담았다는 김영은 작가입니다.
네, 이런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잘 모르는 이제 미국인 관람객이나 아니면은 다른 관람객들이 이 작업을 보고서 어떤 세계의 좀 다른 곳에서는 또 이런 종류의 긴장감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상기해 주셨으면. 네.
VOA 뉴스 장량입니다.
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가끔 구름 많고 평안북도와 함경남도는 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내외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7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안남북도는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17도, 낮 최고기온 28도 예상됩니다. 남포 아침 최저 18도, 낮 최고 28도, 양덕 아침 14도, 낮 25도, 신의주 아침 18도, 낮 29도, 부성 아침 17도, 낮 29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기온은 14도, 낮 최고기온 29도, 강계 아침 16도, 낮 27도, 희천 아침 16도, 낮 29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기온은 18도, 낮 28도, 대성 아침 17도, 낮 28도, 하리원 아침 17도, 낮 28도, 신계 아침 14도, 낮 28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평강은 맑고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원산 아침 17도, 낮 25도, 장전 아침 17도, 낮 25도, 평강 아침 13도, 낮 26도 예상됩니다. 함경 남북도는 구름 많겠고 함경 북도는 오후에 대체로 맑겠습니다. 함흥 아침 16도, 낮 26도, 장진 아침 11도, 낮 20도, 청진 아침 17도, 낮 24도, 김책 아침 16도, 낮 25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구름 많겠고 해산은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 아침 12도, 낮 26도, 김영건 아침 10도, 낮 20도, 삼지연 아침 7도, 낮 21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해상의 동해는 구름 많겠고 동해 앞바다는 오후 한때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먼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먼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이윤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Now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Now when the saints.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가 한데 어울려 사는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용광로입니다.
미국은 샐러드볼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위대한 정치인, 발명가,
그렇게 전문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았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네요.
나는 14살 때 무엇을 했나 생각해보니까 참 한심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탐험가, 자 루이스와 클라크가 감행한
기업가,
세계 최강의 아메리카를 건설하는데 앞장선 이들입니다. John H. Glenn has the town at his feet.
Up Lower Broadway from Bowling Green.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공로자들입니다.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이들도 이 사회의 영웅들입니다.
오늘은 나이 78세에 그림 그리기를 시작해서 미국의 국민화가로 추앙을 받게 된 모세스 할머니.
오늘날의 미국을 일궈놓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인물 아메리카.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비오웨이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탈레반 정권에 대한 인정 여부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을 포함해 국방장관, 정부 수장 등 그 누구도 탈레반이 좋은 행위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며 이들을 인정할지 여부를 놓고 서두르지 않는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향후 탈레반의 행동을 면밀히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레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아프간 정부에 대한 미국의 지원 문제를 놓고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 들어설 새 아프간 정부가 취할 행동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여성과 소수민족을 포함한 아프간 주민의 인권 존중, 안전한 통행, 대테러 작전 공조 노력, 국제적 규범 등을 탈레반 정권에 대한 인정과 관련해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연합 EU 국방장관들이 탈레반의 아프간 장악을 계기로 미래의 위기 상황에 대비한 신속 기동대응군 창설을 논의했습니다. 독일은 슬로베니아에서 열린 EU 국방장관 회의에서 회원국 병력으로 5천 명의 신속 기동대응군을 창설할 것을 제안하면서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셉 볼의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신속대응군 창설 계획이 오는 11월 최종 채택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렐 대표는 최근 아프간에서 일어난 사건들에서 볼 수 있듯이 오늘날 유럽의 방위력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은 명백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프가니스탄의 사태는 유럽연합 내 신속대응군 창설의 역사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2일 우크라이나에 4,5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장관은 성명에서 약 340만 명의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러시아의 무력 도발로 피해를 입은 이주민도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지난 2014년 크림반도를 병합한 이래 우크라이나에 이번 지원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3억 5천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언론들은 이번 발표가 지난 1일 백악관에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상 간 첫 회담이 이뤄진 직후 나온 내용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6천만 달러의 규모의 군사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움직임과 관련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브 러시아 대통령궁 대변인은 이 같은 군사 지원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주장한다며 후회할 결과만을 남길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및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2일 모든 미국민이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의 추가 접종을 필요로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충분한 효과를 위해 3회 접종을 필요로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판단은 최종적으로 미 식약청과 질병통제센터가 내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파우치 수장은 다만 1회 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얀센 백신에 대해서는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제프리 젠츠 백악관 코로나 대응 부정관은 이날 1억 7,500만 명의 미국 국민이 접종을 완전히 마쳤다며 한달 전보다 1천만 명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로셸 월런스키 질병통제예방센터장은 이날 기준으로 미국 내 신규 바이러스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15만 명을 넘어섰다며 이 가운데 입원한 사람은 1만 2천 명, 사망자는 95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수도 베이징에 신규 증권거래소를 설립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국제서비스무역교육회 영상축사에서 중소기업의 혁신적 발전을 계속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시 주석은 축사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중소기업의 혁신과 발전을 지지할 것이라며 베이징 증권거래소 설립을 통해 서비스 혁신형 중소기업의 진지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중국 본토에는 상하이와 선전 두 곳의 증권거래소가 있고 이번에 설립되는 거래소는 세 번째 증권거래소가 됩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9월 4일 VOA 새벽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